우리가 흔히 그 최첨단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끄럽고 형체가 없는 마법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스마트폰 화면에 즉각적으로 탁탁 타이핑되는 AI 답변이나 뭐 허공에 떠 있는 깨끗한 데이터의 바다, 약간 이런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된 디지털 세계처럼 느껴지죠. 일종의 거대한 착시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는 최종 결과물만 소비하니까요.
그렇죠.
그 복잡한 연산 과정은 전부 클라우드 저편으로 숨어버리고, 우리 손에는 아주 깔끔한 인터페이스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완벽한 디지털 세계가 탄생하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 거기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매끄러운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단 말이죠. 허공의 데이터가 아니라 육중한 쇳덩어리 기계랑 치명적인 화학 가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꽁꽁 싸매고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치열한 육체적 노동이 지배하는 세계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참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상적이고 지적인 인공지능의 세계가 가장 물리적이고 정밀하며 때로는 가장 고단한 하드웨어 제조 현장에 철저히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AI 다속기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단 1초의 막힘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빛한줌 없는 노란색 조명의 클린룸에서 사투를 벌이는 최전선의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깊게 파헤쳐볼 정면 2026년 6월에 작성된 램리서치 코리아 반도체 엔지니어, 즉 FSE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한 기업의 특정 직무를 다룬 이 보고서가 어떻게 2020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미중 지정학적 갈등의 현실,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 노동의 진화까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는지 파헤치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한 채용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현장의 엔지니어 한 명이 클린룸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그들이 뜯고 고치는 기계 부품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기술 패권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이 엔지니어들의 작업 환경인 Fab, 이 거대한 공장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다루는 장비가 대체 뭐길래 전 세계 경제의 병목을 쥐고 흔드는지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보고서 보면 WFE,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네, WFE가 핵심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백지 위에 수십 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나노미터 단위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 올리는 약간 마이크로 건설 중장비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 그 건설 비율을 조금 더 밀어붙여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둥근 도화지 위에 회로를 깎아내고 얇은 막을 입히고 다시 씻어내는 수백 번의 화학적, 물리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엔비디아나 애플의 천재적인 칩 설계도가 있어도 그 나노미터 단위의 도면을 현실의 빌딩으로 지어줄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즉이 WFE가 없으면 단 하나의 칩도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램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진짜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수요가 지금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샘이랑 램리서치라 전망한 2026년 WFE 시장 규모가 무려 1,400억에서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거 원화로 치면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호황기 안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 거대한 호황을 이끄는 절대적인 엔진은 당연히 인공지능입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승부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인 베라 루빈 아키텍처,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는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본격적인 양산이죠.
베라 루빈이랑 HBM4요?
네, AI 연산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퍼나르는 메모리의 역할이 치명적으로 중요해지거든요. 이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26년 한 해에만 합산 70조 원 안팎의 엄청난 설비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70조 원이요? 진짜 억소리도 안 나는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이 투자 덕분에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2026년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 세계 2위로 올라선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나와요. 심지어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폭이 40%에 이를 거란 관측까지 있더라고요. 돈을 트럭에 싸들고 가도 장비랑 칩을 제때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호황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과거 2017년이나 2021년 반도체 사이클 때는 수요가 폭발하면 기업들이 무작정 공장을 막 짓다가 결국 공급 과잉이라는 늪에 빠지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 칩 제조사들은 그 뼈아픈 과거를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면서도 시장의 소화 능력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른바 조율된 사이클을 밟고 있죠. 비유하자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거대한 댐이 홍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초당 계산해서 여닫는 것과 같습니다. 무작정 폭주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본이 매우 치밀하게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보고서를 읽다가 좀 혼란스러워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방금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하셨고 램레서치하면 원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랑 밀착된 그 메모리 장비 강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2026년 3월 분기 회사 매출 구조를 딱 보니까 파운드리와 로직 분야 매출이 전체 시스템 매출의 무려 54%를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체질이 확 바뀐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극적인 대변신입니다. 원래 램리서치는 웨이퍼에서 물 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분야 세계 1위,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식각과 증착이요?
네, 특히 아파트처럼 메모리 셀을 수직으로 100층, 200층씩 높이 쌓아 올리는 3D 낸드 플래시에서 바닥까지 구멍을 휘어지지 않게 뚫어내는 고종 횡비 식각 기술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즉 로직 칩의 근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완전히 3차원 입체로 바뀐다는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저는 반도체가 발전한다는 게 그냥 그 회로선을 더 얇게 그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게 기계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선을 얇게 그리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조각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핀팩 구조는 상어 지느러미처럼 튀어나온 채널에 3면을 감싸서 전류를 통제했어요. 근데 공정이 너무 미세해지다 보니까 전류가 줄줄 새는 문제가 발생했죠.
누설 전류 문제가 심각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GAA 구조는 나노 와이어라는 미세한 선형 채널을 공중에 띄워놓고 게이트의 사면을 완전히 둘러싸게 만듭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세한 선형 구조물 아래쪽, 즉 바닥과 붙어있는 공간까지 싹 파고 들어가서 깎아내야 합니다. 구조물을 부러뜨리지 않고 그 아래를 파내건 건 진짜 엄청난 난이도의 식각 공정을 요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위에서 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밑동까지 정밀하게 파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기존 핀팩 공정에서는 6번의 플러스마 식각이면 충분했던 것이 삼성 3나노 같은 GAA 공정에서는 무려 19단계로 식각 스텝이 늘어났다고 나옵니다. 식각 1위인 램리서치 입장에서는 19조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자사 장비가 들어갈 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파운드리 로직 매출이 54%로 급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게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에이서라는 건식 포토레지스트 기술까지 도입했다면서요. 그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보완해준다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UV, 즉 극자외선 노광 공정은 아주 미세하고 뾰족한 연필로 웨이퍼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연필심이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위에 발라놓은 감광액, 즉 포토레지스트가 액체 상태일 경우 현상 과정에서 표면 장력 때문에 미세한 패턴이 쓰러지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쓰러진다고요?
네, 모래성을 높게 쌓았는데 물을 부으면 확 무너지는 현상, 모세관 현상과 비슷하죠. 그래서 램리서치가 액체가 아닌 가스 형태의 건식 포토레지스트를 입히고 현상하는 이서 장비를 내놓은 겁니다. EUV가 미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화지의 재질 자체를 단단하게 바꿔버린 혁신이죠.
진짜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거대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의 수출 규제나 중국의 부상 같은 이슈에 대해서 좌나 우의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원문 자료와 시장 데이터에 담긴 팩트만 중립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랩리서치 매출의 무려 34%가 여전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위험한 줄타기 아닙니까?
확실한 지정학적 아킬레스건이죠. 현재 미국 상무부의 대중수출통제 핵심은 16나노 미만의 첨단 로직 생산용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2025년 말에 미국이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통제하는 이른바 관계사 규칙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관계사 규칙이요?
네. 하지만 여러 협상 끝에 이 강력한 카드는 현재 1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유예됐다는 건 결국 미국도 자국 기업들이 입을 타격을 고려해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란하게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기존 규제망을 구멍 없이 촘촘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죠. 하지만 여기서 거시경제의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목을 조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거대한 자급자족 생태계가 강제로 육성되고 있어요.
아, 오히려 기술 독립을 부추긴 셈이네요.
그렇죠. 보고서를 보면 나우라나 에멕 같은 중국 토종 장비 업체들의 내수 점유율이 1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비록 아직은 최첨단 공정이 아닌 성숙 노드, 즉 구형 반도체 시장에 머물러 있지만 글로벌 장비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의 안방을 서서히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 패권의 지형도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군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1,400억 달러짜리 WFE 시장, 밑동을 파내야 하는 GAA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만들어낸 규제의 역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지정학적, 기술적 텐션 때문에 사실 회반에 설치된 장비 한 대 한 대가 사실상 국가 보안 자산급의 가치를 지니게 된 거거든요.
절대 과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거시 경제에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를 회반에서 직접 살려내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 좁혀보겠습니다. 바로 랩리서치 코리아의 FSE 직무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24시간 멈추지 않는 첨단 공장의 응급실 전담 주치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응급실 주치. 그 비유를 들으니 클랜룸의 긴박함이 확 와닿네요. 병원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장비가 심정지 없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갈아 끼우는 예방정비, 즉 PM은 철저한 정기검진입니다. 그런데 횟 안에서 갑자기 빨간 알람이 반짝이고 사이렌이 울린다. 그건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는 응급상황, 즉 코드블루가 터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식각 장비에 갑자기 에러 코드가 뜹니다. 반도체 팹은 한번 멈추면 그 라인에 있는 수십억 원어치의 웨이퍼가 전부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네, 이 FSE는 비몽사몽 간의 호출을 받고 우주복 같은 무거운 방진복을 껴입은 채로 진공 펌프 소음이 귀를 때리는 클린룸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현장의 한국 고객사 담당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당장 고쳐내라고 압박하고, 이 FSE는 그 복잡한 상황을 진단해서 캘리포니아 본사에 있는 기술 전문가랑 영어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장비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분들의 일상이에요.
방금 묘사하신 그 숨막히는 현장 대응이 사실 랩리서치라는 기업의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랩리서치의 고객 지원 사업부, 즉 CSBG 부문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2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잠깐만요. 기계를 새로 파는 매출이 아니라 그 고치고 관리하는 서비스 부서에서만 분기에 20억 달러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1년에 무려 72억 달러짜리 비즈니스예요.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팹에 깔려있는 랩리서치 챔버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설치 기반은 장비가 수명을 다하는 10년 이상 끊임없이 유지 보수와 부품 교체를 요구합니다.
아, 계속 소모품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프린터 팔고 잉크 파는 것처럼요. FSE들의 현장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바로 회사의 안정적이고 막대한 반복 수익으로 직결되는 면도기, 면도날 수익 모델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핵심 KPI 지표가 그렇게 살벌하군요. 기계가 문제없이 가동되는 시간인 가동률,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고치느냐를 따지는 평균 수리 시간. 공장이 단 1분이라도 멈추면 고객사의 라인 전체가 꼬여버리니까 정말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거네요. 게다가 고객과 미국 본사를 잇는 기술적 외교관 역할까지 해야 하니까 이거는 육체적 강인함에 고도의 소통 능력까지 필요한 극한 직업입니다.
바로 그런 압박감 때문에 램리서치 코리아는 신입 FSE를 채용할 때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단순한 이메일 테스트나 면접만으로는 지원자가 새벽 후출의 스트레스,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육체적 피로, 고압 전류와 독성가스가 흐르는 환경에서의 철저한 안전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부딪혀 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인턴 기간은 회사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원자 스스로가 내가 이 치열한 현장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양방향 검증의 시간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보고서를 쓴 사람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느끼셨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FSE는 철저히 육체적이고 현장 감각이 뛰어나야 하고 무거운 렌치를 들고 땀 흘리는 그런 전통적인 기계 엔지니어의 모습이잖아요.
네, 확실히 그런 면이 강하죠.
근데 보고서 후반부로 갈수록 갑자기 무슨 협동 로봇이니 데이터 기반 지능이니 하는 엄청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방진복 입은 현장 요원한테 갑자기 데이터를 읽고 로봇을 운용하라니요. 직무의 본질 자체가 모순적으로 확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2026년 AI 슈퍼사이클이 가져온 노동의 진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건 로봇은 FSE의 일자리를 뺏으려온 터미네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면 이 첨단 기계들이 펩 안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 일을 덜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램리서치가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차세대 협동 로봇 덱스트로를 보시죠. 이제 8종류의 장비를 지원하고 연산 능력은 과거보다 10배나 강력해졌습니다. 이 로봇의 목적은 사람이 하기 위험한 고온 작업이나 아주 무거운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근골격계 파괴적인 작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스스로가 고장을 미리 진단하는 장비 지능 솔루션도 생각해보세요.
장비 지능이라는 게 기계가 알아서 자기 상태를 눈치챈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들여서 예지 보전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3시에 기계가 멈추고 코드 블루가 터진 뒤에야 사람이 허둥지둥 뛰어갔죠.
에러 나면 고치는 시기였죠?
네, 이제는 기계가 먼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내부 밸브의 진동이 어제보다 2% 불안정해 이대로 가면 3주 뒤 사휴일쯤 완전히 고장날 확률이 85%야 이런 식으로요.
와, 세상에, 기계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거네요. 그러면 FSE는 무거운 부품을 들고 막 뛰는 대신에 태블릿을 들고 그 데이터 시그널을 먼저 읽어내서 가장 효율적인 정비 스케줄을 미리 짜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이고 고단한 육체 노동의 비중이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인간 엔지니어에게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자동화 시스템과 협업하는 데이터 친화성이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장비의 구조를 달달 외우는 지식의 양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쏟아지는 데이터와 지식을 펩의 복잡한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로 인간의 가치가 이동한 겁니다.
약간 지식노동자로 변모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직무가 사라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머릿속에 퍼즐이 아주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WFE라는 1,400억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의 폭발, 그 속에서 벌어지는 나노미터 단위의 물리적 혁신, 숨막히는 글로벌 패권 경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펩 안에서 지탱하며 로봇과 데이터를 무기로 진화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심층 분석,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느낀 바가 큽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단순히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덜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스 자료인 2026 램리서치 코리아 FSE 심층 보고서를 통해서 AI 시대와 기술 패권, 그리고 현장 최전선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데이터가 고장을 미리 예언하고 10배 똑똑해진 로봇이 위험한 정비를 척척 해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과연 누가 기계를 통제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AI와 로봇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기계를 편하게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 공장의 완벽한 수율과 가동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한 AI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 엔지니어의 수면 스케줄과 손끝의 움직임, 심지어 몇 시에 어떤 볼트를 조여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오는 걸까요? 오늘 당신이 스마트폰에서 아주 매끄럽고 즉각적으로 누린 그 AI의 답변 뒤에 숨겨진 이 육중하고 치열한 현장의 혁명에 대해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멋진 하루 보내세요.